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27일 금요일입니다.
내 영혼
내
blind faith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맹목적인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부활 사건도 본 적이 없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에서 보고 배운 것이 이 모든 것을 충분히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첫 부분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선언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믿음의 영웅들에 관한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그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애를 통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믿었다는 점이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음의 영웅들을 열거하기에 앞서 우리가 가진 믿음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보이는 것은 볼 수 있는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열린 국제 고에너지 학회에 참석한 미국 대학 교수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는 현재 보이는 모든 물질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요소의 결합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리학이 현재까지 발견한 가장 최소 단위가 쿼크인데 그것은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일 뿐 그보다 더 작은 요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3절에 대한 그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는 나타나지 않은 것, 곧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믿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전 세계를 휩쓴 노아 홍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만 노아가 살던 당시에 그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홍수를 보거나 들은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 곧 장차 홍수가 다가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나이가 많아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이를 가르켜 로마서에서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사라의 나이 90세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 셀 수 없이 많은 자손과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그 아이를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이가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야만 그를 통해 후손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성경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몇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전에는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 역사상 아무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눈으로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부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로마서와 구약 레위기입니다.
7장.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모세의 법을 잘 알고 있으니 말씀드리는데 법이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다스린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결혼법에서 풀려납니다. 그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법은 그 여자를 간음한 여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은 뒤에는 결혼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율법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이기적인 욕심만을 따라 살 때에는 죄로 가득 찬 여러 열정이 우리 몸속에서 활발하게 일하였습니다. 이 열정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극을 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는 악한 짓들을 저지르게 만들었습니다. 지난날 우리는 법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를 얽매고 있던 율법에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놓여났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글로 쓰인 율법이 지시하는 옛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새로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율법이 죄라고 말해야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나는 율법이 없었다면 죄가 무엇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탐내지 마라 하는 계명이 없었다면 나는 탐내는 것이 정말로 어떤 것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그 계명이 제공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내 속에 온갖 탐욕을 낳았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듯 가만히 있습니다. 전에 나는 율법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생명을 가져다 주기로 되어 있는 바로 그 계명이 실제로는 죽음을 가져다 주었음을 알았습니다. 죄는 그 계명이 제공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나를 속였으며 또한 계명을 통하여 나를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율법 그 자체는 거룩합니다. 그리고 그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한 것이 내게 죽음을 가져왔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가 선한 것을 통하여 내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하여 죄가 실제로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죄는 그것의 악한 목적을 위하여 그 계명을 이용함으로써 완전히 악한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성령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의 인간에 지나지 않으며 죄의 종으로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악한 일을 합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안에 곧 나의 인간적인 본성 속에 선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내 안에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그것을 실천한 힘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하고 싶어하지 않는 악한 일을 줄곧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고 싶어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그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서 나는 이런 법칙이 적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할 때에는 악도 바로 거기에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내 몸속에는 또 다른 법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법은 내 이성의 법과 싸웁니다. 내 몸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다른 법은 죄의 법입니다. 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자기의 포로로 만듭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죽을 운명에 놓인 이 몸에서 구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매인 종이지만 인간적인 본성으로는 죄의 법에 매인 종입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저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No!
레위기 제7장 속건제사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속건제사에 바칠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그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잡아야 하고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려야 한다. 제물에 붙어있는 기름기는 모두 받쳐야 한다. 기름진 꼬리와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있는 허리띠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모두 거두어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이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로 바쳐야 한다. 이것이 속건제사이다.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남자는 모두 그 제물을 먹을 수 있으나 그것은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한다. 그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속건제물도 속죄제물과 같아서 같은 규정을 이 제물에 함께 적용한다. 그 제물은 죄를 속하여주는 제사장의 몫이다. 어떤 사람의 번제를 맡아서 드린 제사장은 번제물에서 벗기는 가죽을 자기 몫으로 차지한다. 화덕에서 구운 곡식제물이나 소시나 빵 굽는 판에서 만든 제물들은 모두 그것을 제단에 바친 제사장의 몫이다. 곡식제물은 모두 기름에 반죽한 것이나 반죽하지 않은 것이나를 가릴 것 없이 아론의 모든 아들들이 똑같이 나누어서 가져야 한다. 나 주에게 화목제사의 제물을 바칠 때의 규례는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감사의 뜻으로 화목제사를 드리려면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와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만 발라서 만든 과자와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를 감사제사의 제물에다가 곁들여서 바쳐야 한다.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화목제사의 제물에는 누룩을 넣어 만든 빵도 곁들여서 바쳐야 한다. 준비된 여러 가지 과자와 빵 가운데서 각각 한 개씩을 주에게 높이 들어 올려 바쳐야 한다. 그렇게 바치고 나면 그것들은 화목제사에서 피를 뿌린 제사장의 몫이 될 것이다. 화목제사에서 감사제물로 바친 고기는 그것을 바친 그날로 먹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가 바치는 희생제물이 사약한 것을 지키려고 바치는 제물이거나 그저 바치고 싶어서 스스로 바치는 제물이면 그는 그 제물을 자기가 바친 그날에 먹을 것이며 먹고 남은 것이 있으면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한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까지도 그 희생제물의 고기가 남았으면 그것은 불살라야 한다. 그가 화목제물로 바친 희생제사의 고기 가운데서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은 것을 먹었으면 나 주는 그것을 바친 사람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그가 드린 제사가 그에게 아무런 효험도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는 역겨운 것이어서 날 지난 제물을 먹는 사람은 벌을 받게 된다. 어떤 것이든지 불결한 것에 닿은 제물 고기는 먹지 못한다. 그것은 불에 태워야 한다. 깨끗하게 된 사람은 누구나 제물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주에게 화목제물로 바친 희생제사의 고기를 불결한 상태에서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모든 불결한 것, 곧 불결한 사람이나 불결한 짐승이나 어떤 불결한 물건에 닿고 나서 주에게 화목제사로 바친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의 기름기는 어떤 것이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 저절로 죽은 동물의 기름기나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의 기름기는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 나 주에게 제물로 살라 바친 동물의 기름기를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어느 곳에 살든지 새의 피든지 짐승의 피든지 어떤 피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 어떤 피든지 피를 먹는 사람이 있으면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해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나 주에게 화목제사의 제물을 바치려는 사람은 바칠 제물을 주에게로 가져와야 한다. 그가 바칠 화목제물에서 나 주에게 살라 바칠 제물을 자기 손으로 직접 가져와야 한다. 제물을 가슴에 붙은 기름기와 가슴 고기를 가져와야 한다. 그 가슴 고기는 흔들어서 주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기름기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사른다. 그리고 가슴 고기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 된다. 너희가 바치는 화목제사의 제물 가운데서 오른쪽 넓적다리를 높이 들어 올려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라.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화목제사에서 피와 기름기를 바친 제사장은 그 제물의 오른쪽 넓적다리를 자기 몫으로 차지한다. 화목제사의 제물 가운데서 너희가 주에게 흔들어 바친 가슴 고기와 들어 올려 바친 넓적다리를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아서 그것들을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영원히 받을 몫이다. 이것은 주님께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주님의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날부터 받을 몫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 임명되는 날부터 이것을 그들에게 주도록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셨다. 이것은 그들이 되도록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것은 번제와 곡식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유임제와 화목제의 제물에 관한 규례이다. 이 규례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시내 광야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시던 날에 주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다.
예수 가장 귀한 일, 예수 언제나 기도들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귀한 일, 예수 찬양하기 원해,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귀한 일.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 행합시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효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말년에 로마 감옥 속에서 빌립보 교우들에게 써보낸 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아직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의 겸손이라고 이해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조차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목숨마저 바친 상태에서 무엇이 모자라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고 서두르는 걸까? 오늘날 우리는 쉽게 이만하면, 이 정도면 이라는 만족감에 빠질 수 있는 것과는 대단히 대조적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삶의 경계의 교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사한 일의 경계입니다. 푯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주님을 따르면서 발생될 수 있는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불이익들을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면 따를수록 더 자주 만나게 되고 또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열심과 반비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평생을 문제들과 더불어 싸웠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도전도 없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어려움도 적지만 상대적으로 감사와 기쁨도 없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 계속되는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소극적인 신앙의 모습이 되기도 하고 무사한 일에 주저앉아 버리고 많은 경우들을 들어보곤 합니다. 마치 다시스로 꽁무니를 빼는 요나처럼 기회만 있으면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삶에는 기쁨도 성취감도 또한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의 모범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푯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이것은 계속해서 신앙의 열심을 당부하는 권면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푯대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생명을 걸고 따를 진정한 지도자가 없다는 말을 많이 듣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분명하고 확실한 위대한 스승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 사도는 푯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말한 바 있습니다. 열심히 달리는 것 못지않게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야만 합니다. 어떤 고난과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신앙의 목표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의 신앙의 목표가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들로 대체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다름질하다가 부수적으로 떨어지는 물질적인 복이나 명예나 영광에 눈이 팔려서 올바른 목표인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예가 많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푯대를 같은 옥중 서신인 골로새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이죠. 열심을 다하되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쫓아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목표는 우리를 향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희생하는 경지에까지 가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12장 4절 라고 주님의 푯대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장애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13절 중간에 있는데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여태껏 살아온 과거의 삶들이 우리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할 때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한 것들이 그의 생각을 붙잡고 있었다면 사람들 앞에 자신 있는 말씀 선포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에게서 보는 겁니다. 그것이 실수이든 성공이든 행한 일에 안주하고 추억에 붙잡히고 죄의 수치를 털어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잘 좇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의 관계나 가정의 관계를 해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장애들을 잘 제거하는 것, 이것이 또한 신앙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정신적인 것이든지 물질적인 것이든지 간에 주님을 향해 달리는 것에 걸림이 되는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쫓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이 12절 14절에 두 번씩이나 말씀하고 있는 쫓아가노라. 그리스어로는 디오코는 본래적인 의미로 달아나다, 추격하다, 박해하다 라는 등등의 의미를 가지는 낱말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부단한 노력으로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믿음 생활에 있어서 자위는 금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전부인 양 생각하고 열심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는데 안타까운 사실들입니다. 주님께서 요한사도를 통하여 이러한 모습의 경계를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같은 경계를 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이어지는 21절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완성될 수 없는 영성의 훈련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중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처형을 앞둔 생의 말년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자신만만한 확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확신에 찬 자신은 그의 푯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일관된 삶의 결과로 주님과 우리 모든 신앙의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찬양이요 고백이며 현실 속에서 푯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사람들이 차지할 수 있는 영광의 고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기쁨을 누리길 소원하십니까? 감사의 기쁨은 푯대를 향하여 부단히 쫓아가는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옵니다. 기쁨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움직이고 성취하는 사람들에게만 옵니다. 기쁨은 일한 사람에게 오는 성취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의 책 속에서 바울 사도는 무려 15번이나
기뻐하라거나 기쁨을 말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의 기쁨의 당부는 언제나 자신과 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2장 17절에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니 18절에도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즉 자신의 기쁨의 경험과 같이 너희도 기뻐하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빌립보서의 바울사도의 기뻐하라는 보다 근원적인 것에 대한 당부로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신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러면 기쁨이 올 것이라는 애정어린 부탁인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무사 안일은 가장 큰 믿음의 사람들의 적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당부합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충성하라, 사랑하라, 하라, 하라, 하라 등등 명령은 일순간에만 필요한 명령이 아닙니다. 신앙은 표대가 분명해야 합니다. 목표가 확실해야 합니다. 완성의 모델이신 그리스도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의 신앙의 삶에 모든 장애 요소를 제거하고 없애야만 합니다. 과거가 우리의 현실의 삶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주님께 용서를 받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쫓아가는 삶은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최후의 자리에 설 때까지 지속되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형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서로 모순되는 듯한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앞뒤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지만 외견상으로는 서로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사도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지 21장 8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음은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을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처럼 두려워하라는 구절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나오는 두려움과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NIV 영어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두려워하는 자를 카워드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겁쟁이 혹은 비겁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두려움을 가졌던 사람 가운데 빌라도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는 유대인의 소리를 듣고 빌라도는 주님을 그대로 손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전도서 12장에서 솔로몬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이 되십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갖는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